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있다면 D.L. 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 41세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무디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고 그 결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교회 갈 때 어머니가 무디에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가다가 사람들 안 보이는 교회 한 모퉁이에 가서 거기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교회 들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양말과 신발이 빨리 떨어질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D.L. 무디는 어려운 환경에서 때마침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그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난하고 참 조롱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설교할 바에는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거다. 또 설교하면서 문법이 그렇게 틀려서 되겠냐. 자,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오늘 선생님 문법이 몇 군데 틀렸는지 아십니까? 단어 몇 군데 틀렸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쪽지에다가 적어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한 기자가 무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강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다가 대서 특별하기를 교만한 전도자 무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무디를 아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동료들이 분노했죠. 그렇지만은 무디는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고 비난하는데 화도 안 나십니까? 물었더니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기자가 나를 더 잘 몰라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나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못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그런 못 배우고 또 설교할 때마다 문법이 틀리고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디엘 무디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디를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왜 올라갔다고 합니까?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 물론 예배도 참석하겠죠. 예배도 하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늘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한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 저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송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런 베드로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파트너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 또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 와서 하든 뭐 직장에서 하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뭐 어디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옆에서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분이 이상하다, 남편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부인은 가져가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채워달라고 뭘 가져가라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엿들어봤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엿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들어보니까 부인이 하나님 이 인간은 채워줘봤자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져가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안전뱅이, 사람들이 걸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 참 뭐 베드로 요한 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없겠지 구걸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40 그러면 뭐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래도 살 만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48세 그리고 여자는 51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40여 세쯤 되었다고 하니까 뭐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은 제대로 앉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러다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정말로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평생 그 아들 때문에 아마도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집도 없었겠죠. 결혼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거지를 보면서 베드로가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지 않았어요. 제사장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피난받는 사람 취급 당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좋은 이웃이냐?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비유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없어져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겠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이 강도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그 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참 뭐 이렇게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이 식탁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 봤더니 천국에도 푸짐하게 지옥에도 음식이 푸짐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그 식탁에 수저가 있는데요. 수저가 막 이따만 긴 게 있어요. 짧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긴 젓가락과 수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먹나를 봤더니 아,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푹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를 봤더니 서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툭 털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서 얼굴도 둥둥하고 아주 윤기가 나고 그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해골 바가지처럼 뺏싹 말라가지고 그랬더라는 유머입니다. 누가 만드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하는 이야기, 자꾸 웃으십시오. 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웃습니까?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데 뭐 웃음이 안 나오면은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거불이 나오는 드라마나 거불이 나오는 쇼 같은 걸 자꾸 보십시오. 그 사람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웃음이 막 절로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제가 찰리 채플린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웃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뭐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희극인도 유명한 희극인도 코미디언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없었어요. 지금 이 거제가 그 사람들 찾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아, 나 줄 돈이 없는데 지갑 뒤져보고 돈이 없는데 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없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를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을 보시면은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은이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누구? 주 예수.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생명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위로와 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카드 한 장을 써서 보내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말 한마디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중세 어느 교황은요 이 말씀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세 교회에는 돈이 많았거든요. 교회 금고에 은과 금이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왜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 성경 구절 좀 바꿔라. 은과 금은 있거니와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큰 비극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고 예수님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혹은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든지 아니면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은과 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남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지는 낼 수 없고 그래도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인데 백지를 낼 수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정답을 다 아십니다. 저는 그 정답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지를 냈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면서 희한한 답지를 다 봤잖아요. 뭐라고 성적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은 100점, 그러나 당신은 0점.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최걸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뭐 전도의 달란트를 받은 분인데요.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원래 이름이 최봉석인데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최걸렁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걸렁 목사 그러면 많이 알지만 최봉석 목사 그러면 잘 몰라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맨날 전도만 다녔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전도를 그냥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낙제를 하는 거예요. 졸업을 못했습니다. 낙제를 2년 동안 하고 3년째도 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직도 이분은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년째 낙제를 하니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실로 찾아갔습니다. 교수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하자니까 교수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학장님과 교수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최봉석 전도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째 낙제를 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졸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이번에 졸업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기도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보니까 교수님들이 아이 깜짝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최봉석 전도사가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번에 졸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다 목사 안수 바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목사 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 고시가 시험 중에 제일 힘들어요. 이 강도사가 강도하는 게 아니고 강도한다는, 설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강도사 고시는 3년 동안 배운 거를 전부를 다 이제 공부를 해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강도사 고시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공부는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사이에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도 시험에는 벌벌 떠시네. 그랬다고 합니다. 성령도 안 가르쳐 주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혈기도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질도 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진병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누구를 믿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걸렁 목사님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낙제생이었습니다. 억지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외친 것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슬로건 아닙니까?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60개, 7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가 무슨 뭐 학박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걸릉 목사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엘 무디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